V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8일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일부 청사에서 셔먼 부장관 등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북한의 도발에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한 주민이 처한 인도적 상황과 열악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일관된 협력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8일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주권 번영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포함해 가장 기묘한 국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우크라이나 문제 외에도 경제와 민주주의 복원,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개발, 국제보건 안보,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정상들을 만나는 올해 G7 정상회의는 독일 남부 슐로스 엘마우에서 열립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이어 28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이란이 핵시설 감시용 카메라 27대 제거를 시작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9일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자국 핵시설에서 27대의 IAEA 감시용 카메라를 제거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IAEA의 이란 핵활동 감시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란 내에 남아있는 감시용 카메라 수가 40여 대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으로 3-4주 안에 이란에 대한 핵사찰을 재개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는 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8일 자국 내 IAEA 핵시설 감시 카메라 2대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해군기지에서 8일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새로운 시설의 기공식이 진행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타일랜드만에 있는 레암 해군기지에서 창고와 캄보디아 해군 군함을 수리하기 위한 도크 건설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 시설에 대해 중국 해군 주둔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바 캄보디아 국방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중국군의 주둔 가능성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6일 익명의 서방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이 비밀리에 해당 해군기지에 자국군이 주둔할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일 러시아가 공문 수출을 허용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굶주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행사에 보낸 녹화 연설에서 그것은 불행하게도 수십 개 국가가 물리적인 식량 부족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조우해의 마리우폴항과 흑해의 오데사항을 포함해 주요 항구를 차단하면서 2천만 톤 이상의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출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전례가 없는 지하와 가난의 파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8일 자국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시 중인 특별군사작전이 계획에 따라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확실한 것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 누구도 그와 같은 계획을 3일 또는 일주일 안에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관련 계획들은 당초 군사계획의 기초에 구상됐으며 물론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의 전술적 변화도 당연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관측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이 이를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가 괌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 평북과 함경도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관측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이 이를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지만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전망과 관련해 우리는 계속되는 핵실험 가능성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기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동향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We're also watching very closely the continuing possibility of a nuclear test to which we would also have a robust response.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강력하고 확고하며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즉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면 외교에 기꺼이 열려 있으며 한국, 일본 등 동맹들에 대한 완전하고 확고한 방위 약속도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취한 입장이고 옳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며 또 앞으로도 지속할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선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not heard from North Korea. We continue to obviously monitor.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이 단행해온 실험을 분명히 주시하고 대응한다면서 북한의 행위는 우리의 한국, 일본과의 동맹의 힘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일부 발사에 대응해 한국, 일본 이들 모두와 연합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미한 당국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괌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번 배치가 태평양 공군폭격기의 임무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역내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태평양 괌에 배치됐다고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7일 VUE에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이날 VUE에 보낸 이메일에서 B-1B 폭격기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동맹 파트너, 합동군, 그리고 태평양 공군 폭격기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괌에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 폭격기 배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위기 또는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와 훈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전략폭격기의 괌 배치가 대북 억지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엔 전략폭격기 B-1B가 제공하는 치명적인 장거리 타격 능력은 대등한 수준의 강대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군사공격에 따른 잠재적 이득보다 그 대가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믿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폭격기의 임무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불확실한 세계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미군의 신뢰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태평양 공군은 계속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이고 준비된 전략적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6일 트위터에서 B-1B 폭격기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폭격기 전략순환 배치 임무의 일환이자 영내 태평양 공군사령부의 훈련 지원을 위해 괌에 배치됐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B-1B 폭격기들이 괌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두 대와 함께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를 위한 공중연합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7일 보도자료에서 B-1B가 지난 3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실을 확인하며 이 폭격기가 동맹 파트너 합동군과 함께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인 B-1B 랜서는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B-1B 랜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의 동해상 국제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8일 VUE와의 전화통화에서 B-1B의 괌 배치를 북한에 대한 또 다른 무력 시비로 풀이했습니다.
They are only capable of conventional weapons. Nevertheless, with regard to North Korea, the B-1B could deliver a lot of conventional weapons.
베넷 연구원은 B-1B의 많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평가하고 중대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한연합훈련이 잇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한 공군은 7일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동원해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무력 시위 비행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한 해군은 지난 2일부터 4일 동안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항모 강습단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두 나라가 양국 연합훈련에서 핵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 후 미한의 신속한 대응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마침내 진짜 동맹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h, I'm so grateful we finally have that kind of cooperation. I think it's wonderful that the U.S. and South Korea now are really acting like allies.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북한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미한 동맹을 훼손하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협력을 강화할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태평양 함대는 7일 괌 해상 등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동원된 대규모 용감한 방패 훈련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함대 공보실은 이날 VUE에 보낸 이메일에서 6일부터 17일까지 제9회 용감한 방패 기동 훈련이 진행된다며 이 훈련은 미군의 상호 운용성과 해상과 공군, 우주군, 지상과 사이버 공간 등 다영역 통합과 합동 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U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라 홀케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8일 북한이 점점 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동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홀케이트 대사는 이날 IAEA 정기이사회 북한 관련 논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비확산 체제에 가하는 심각한 위협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폭발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가능한 한 조속히 국가 핵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지난달 발표에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영변의 핵분열 물질 생산 시설의 가동과 일치하는 움직임 등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IAEA 사무총장의 2021년 총회 보고에 대해 더욱 우려하고 주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이 올해 초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한 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설명한 미사일 등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홀케이트 대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진전이 제기하는 위협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초점을 맞춘 외교와 대화의 시급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홀케이트 대사는 지난해 9월 IAEA 총회는 북한이 이런 불법적인 활동 중단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런 도발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포함해 영변단지와 다른 지역 등 북한에서 계속되는 핵활동 징후는 EU의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매우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1년 9월 이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해양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을 포함해 전례 없이 많은 불법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나타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즉시 자제하고 모든 유형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완전한 유예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무기 국가로서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와 IAEA의 포괄적인 안전 이행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 의정서를 이행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핵무기,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 위협에 대처하는데 국제사회가 단결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물품 혹은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보 달성을 위해 모든 관계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면 IAEA의 북한 복귀를 촉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북한이 대화 재개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6일에서 11일정으로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 안전 조치 이행 문제도 이란 핵 문제와 함께 주요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6일 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이후 북한 핵시설에 접근하지 못한 채 고해상 상업위성을 활용해 북한 핵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이들은 협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측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본부장의 발언은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추진된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류 대표는 한반도와 영내 정세 안정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스티브 샤봇 하원 의원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에 대응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은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김정은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쨌든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샤봇 의원은 8일 부유회에 김정은의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도발은 한반도를 평화에서 더욱 멀어지게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의해 압박을 강화하고 이 오랜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하는 샤봇 의원은 올해 초부터 추가 제재 등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의 대북정책 점검청문회에선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That would most assuredly get their attention, but it's something that both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have been...
샤봇 의원은 당시 청문회에서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면서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꺼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뷰에 뉴스 이존입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의 최근 무더기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며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8일 페니웡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호주는 이번 주 북한의 8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5일 시험은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준 가장 최근의 사례라면서 북한은 올 들어 지금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6발을 포함해 총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명백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 역시 중대한 우려이자 영내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법적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국, 한국과의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은 대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효과적인 대북 제재 집행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호주는 북한에 대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며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하기를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 또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지난 2006년부터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앞서 지난 3월에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소재 조선 은금 회사와 러시아 소재 기관 두 곳에 대한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평양 순안과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 등 네 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무력시입니다. 독일 외무부도 8일 성명을 통해 독일 정부는 북한의 다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와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항공과 교통, 운송에도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일 정부는 북한의 추가 시험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대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가 적국들의 극초음속 무기 역량을 경고하면서 방어망 확충을 요구하는 내용을 새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았습니다. 괌과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투자를 늘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는 8일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길 소위원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특정 국가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적성국과 불량국들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관련 투자를 지속 혹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적국들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해 미사일 위협 탐지를 위한 센서와 인공지능 개발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미 본토인 괌과 하와이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강화를 위한 통합 방공체계 예산을 지원하고 하와이의 본토 방어 미사일 식별 레이더를 배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재확인된 패트리언 요격 미사일을 영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패트리언 요격 미사일 체계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지휘통제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영내에 배치된 패트리언 미사일에 대한 재평가와 추가 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초안에 청구한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미사일 기술의 진전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극초음속 무기의 발전,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과 능력의 증대, 불량국들의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진화하는 안보 환경과 적성국 불량국들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제기하는 위협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을 계속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겨 오는 22일 군사위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총회가 지난달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 무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규탄하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새 대북결의가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성토했습니다. 제프리 드 로렌티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정무담당 선임 고문은 8일 유엔 총회가 안보리의 대북결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개최한 회의에서 북한은 오래되고 위험한 확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연합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 has a long and dangerous history of proliferation. It could not be more important for all member states.
이어 북한이 올해 초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6발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 극초음속 활공체라고 주장한 미사일 2발, 그리고 전술핵 운용을 위한 이른바 신형 전술 유도 무기 2발 등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한 해 동안 북한이 발사한 것 중 가장 많은 것이고 지금은 6월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발사들은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유엔 안보리는 3월 24일 이뤄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새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는 지난 4월 26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특정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해당 상임이사국이 총회에 출석해 반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76차 유엔총회 결의 262호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엔총회 결의 채택 후 첫 거부권 행사 사례인 대북 결의안을 주제로 이날 회의가 개최된 겁니다. 드 로렌티스 선임 고문은 이러한 도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의 도발을 묵시적으로 승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n response to these provocations, China and Russia cast vetoes that gave the DPRK an implicit.
이어 결의안 채택이 실패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은 8발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정도로 대담해졌다면서 8발은 북한 역사상 단일 발사로는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건 북한이 잠재적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일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드 로렌티스 선임 고문은 오랫동안 안보리는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단합돼 왔다면서 2006년 이후 북한과 관련해 추진된 다수의 결의가 안보리 이사국들의 협의와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채택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For a long time, the Security Council has been united on the question of non-proliferation in the DPRK.
아울러 대북 결의는 작동했었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제재 조치는 분명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의가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해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드 로렌티스 선임 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발표를 마친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동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올로프 스쿠그 유엔 주재 스웨덴 대사는 유럽연합을 대표해 낭독한 성명에서 제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안보리가 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란 점을 강조한다면서 제재는 북한이 위험한 현재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Let me underline that sanctions are an essential instrument at the Security Council's disposal in order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이어 일부 나라들은 우리가 북한 주민의 곤경에 무감각하다는 믿음을 심으려고 하지만 다시 강조하자면 국경을 폐쇄하고 인도적 접근을 제한하는 건 북한 정권이며 새 ICBM을 포함해 무기 프로그램에 국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북한 정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일각에서는 안보리의 침묵이 북한의 자제와 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Some have argued that the Security Council's silence would induce
또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대화와 평화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다와라 기요시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안보리의 무대응으로 국제사회 비확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Second, non-proliferation. North Korea has its own track record of exporting its weapons.
북한은 무기와 기술을 제3자에게 수출한 전력이 있는 나라며 강력한 안보리 조치의 결연은 핵확산 금지 조약을 포함한 세계 비확산 체제를 해칠 뿐이란 것입니다. 오다와라 부대신은 북한이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이자 최근 핵무기를 억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암시한 사실을 지적하며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코스타리카와 브라질, 폴란드, 알바니아, 프랑스 등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새 대북결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규탄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등은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선 비판을 하지 않은 채 오직 미국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2018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등 미북 관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한반도 정세에 중대하고 긍정적인 전환을 가져왔고 비핵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줬다며 하지만 미국 측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is has led to a significant and positive turnaround in the peninsula situation and represents
그 대신 대화에 대한 공허한 구호를 외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전략적 인내와 최대 압박이라는 낡은 길로 되돌아갔다는 주장입니다. 장진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중국은 제재 결의안이 아닌 의장 성명을 추진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국 상당수가 의장 성명을 인정하고 승인했지만 미국은 오직 제재 결의만을 밀어붙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장진 대사의 이 같은 발언과 달리 미국이 추진한 당시 제재 결의안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이사국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북한도 유엔 총회 단상에 올라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에 대한 5월 26일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주권과 생존과 개발 권리를 빼앗으려는 미국의 불법적인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Draft sanction resolution against the DPRK, which has been put to the vote
아울러 북한은 자주 국방력과 현대화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무기 실험을 해왔다며 모든 실험은 북한 영토와 상공, 영해 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됐고 이웃 국가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했습니다. 7차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8일 소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 조용원, 최룡해, 박정천, 리병철과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상무위원 중 가장 먼저 호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은 통상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순으로 호명해 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당 중앙위 부서 실무자들과 성과 중앙기관, 도급 지도적 기관, 시, 군, 중요 공장, 기업소 책임자들이 회의를 방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원회의는 통상 중앙위 후보위원까지만 참석하는데 확대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참가자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김덕훈 내각 총리에 대한 호명 순서 변화나 말단 간부들의 참석 등은 이번 회의가 급속하게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코로나 확산세 또 자연재해 가능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건설이 더 시급한 과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대회의 형식으로 해서 경제 주체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경제 건설 관련된 그런 목표를 다시 점검도 하고 또 격려하고 또 필요하면 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힐 가능성 이게 이제 많이 엿보이는 거죠.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토의 의정들이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의 부강 발전과 인민 복리를 위한 역사적 투쟁에서 맡고 있는 중대한 책무를 깊이 자각한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의정토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2일 당 정치국 협의회에서 6월 상순에 제8기 제5차 당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연말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올해 국가정책 집행 실태를 중간평가하고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신종 코로나 대응이나 민생 문제 이외에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력 강화와 대외 정책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게 2018년 4월 당 전원회의에서였다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미 올 초 ICBM 발사로 사실상 깬 모라토리엄에 공식 파기 선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의 공식적인 철회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한미한테는 상당한 압박이 되거든요. 핵실험을 하기 전 단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전원회의는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결정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대미정책을 전환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대미 메시지가 나온다면 엄중한 국제정세를 내세워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원칙적 수준의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중한 국제정세에서 자위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로 핵실험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예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판단이 되고요.
박 교수는 또 이번 전원회의가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기 때문에 대남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국면을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생과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민심 동요를 막고 체제를 결속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 이런 부분들을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전쟁 분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당 전원회의에서 강조하면서 그것이 전 인민들한테 퍼져나갈 수 있게 아마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모두 11번 열린 당 전원회의는 통상 하루 동안 개최되지만 최근에 분과협의회 토론 등이 진행되면서 4일에서 5일간 개최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 역시 이틀 이상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번 전원회의는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에 대한 미 한의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열렸고 전원회의 직후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점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9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시기를 예단할 수 없으나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한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활동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0일에서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기간,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샹그릴라 대화 중 있을지 모르는 핵실험 대비 계획은 확실히 마련됐다면서 미한 회담뿐만 아니라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계획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핵실험이 일어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은 북한이 올 초부터 지난 5일까지 방사포를 제외한 탄도와 순항미사일 33발을 17차례에 걸쳐 발사한 데 들어간 돈이 재료비와 인건비, 기타 비용을 합쳐 모두 5천억 원, 미화로 약 4억 달러에서 8,125억 원, 약 6억 5천만 달러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방연구원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 미사일 발사 비용 추계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금액이 신종 코로나 화이자 백신을 2천만 번에서 3,250만 번 맞을 수 있고 평양 쌀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51만 톤에서 84만 톤의 쌀을 살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무 교수는 이번 전원회의가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핵과 미사일, 다양화, 고도화를 위한 연이은 무력 도발은 민생고를 한층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페루 출신 엘리자베스 살몬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명자의 풍부한 국제형법과 여성 분야 경력이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제인권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북한에 관한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지명에 실망감을 나타낸 전문가도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미국과 유럽, 한국 인권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최근 지명된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 정립 가톨릭대 법대 교수와 유엔 인권위섭의 자문위원으로 함께 활동 중인 백범석, 한국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7일 VOA에 살몬 지명자의 전문성이 북한 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지명자가 유엔의 임무 중 하나인 새 디지털 기술과 인권 담당 의장을 맡았을 때 보고관 역할을 했던 백 교수는 그가 북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엔이 제기한 북한의 주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분야를 다룬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강단이 있으시고 국제인권법 학자기도 하고 또 활동도 시민단체들이랑 오래 하시고 그러셔서 그런 걸 잘 아시고 시민사회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잘 아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젠더 관련해서도 실은 굉장히 유엔에서 리포트도 또 하나를 쓰셨고 쪽 활동도 하시고
백 교수는 특히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내년에 공식 발표할 북한 내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관련 보고서 준비에서도 국제 형법 전문가로 전환기 정의 분야를 다뤘던 살몬 지명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형사 책임 문제는 미래에서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그 방향성을 계속 가고 실은 그래서 그 오럴 스테이먼트 하고 내년에 이제 보고서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런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관련해서 계속 좀 활동을 하신 분이 들어가신 거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국제법 변호사이자 법학 박사인 살몬 지명자는 국제인권법과 국제형법, 국제인도주의법, 전환기 정의 전문가로 페루의 진실화해위원회, 국제적십자사 저널인 국제적십자 리비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살몬 지명자는 특히 지난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장을 맡은 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톨릭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여성에 대한 공평한 기회 촉진 등 여성 권리 신장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살몬 지명자가 유엔 인권 시스템과 업무는 물론 인도주의 분야까지 익숙하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라며 특히 국제 형법에 대한 전문성이 북한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e's an expert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She's been a legal advisor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살몬 지명자는 국제법과 전환기 정의 전문가로 국제 형사 재판소 ICC의 법률 자문을 맡아왔으며 이는 북한과 관련해 매우 유용하다는 설명입니다. 유엔인권기구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 범죄 등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후 책임 규명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연례 행사처럼 해마다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 역시 이런 책임 규명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살몬 지명자의 관련 경력이 도움이 될 것이란 게 많은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또 살몬 지명자가 국제적십자사와 오랜 인연을 갖고 있으며 북한 방문 의지를 밝힌 로마 가톨릭 교황과 직접 연결된 교황 청립 가톨릭대 교수란 배경도 향후 국제적십자사의 정치범 수용소 등 수감시설 방문 조사 추진, 투명한 인도적 지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도 살몬 지명자가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하면 자신에게 익숙한 책임 추궁 등 전환기 정의와 여성 인권 분야에 먼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성평등에 대한 살몬 지명자의 적극적인 관심은 김정은 정권의 끔찍한 여성 인권 침해 실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새 특별보고관 지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다만 살몬 지명자가 임무 초기에 타협을 위해서 북한 내부에 접근하려는 큰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ne concern with the special rapporteurs has always been that early in the mandate.
북한 정권은 궁극적으로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내부 접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살몬 지명자는 이런 공경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인권 전문가는 앞서 BOA에 토마스 오야 퀸타나 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활동 초기 북한 방문에 대한 기대로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인권기록의 성경책으로 불리는 COI 최종보고서와 북한 내 인권범죄에 대해 책임 추궁을 촉구하는 전임보고관들의 보고서에서 출발하지 않고 다시 상황을 재검토하는 모습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은 살몬 지명자가 분명히 유엔과 인권에 광범위한 경험이 있고 특히 법적 전문 지식이 북한인권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그가 책임 추궁의 우선순위를 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훨씬 관심을 끄는 의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엘리자베스 살몬 교수 지명에 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불편해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살몬 교수를 비롯해 앞서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 8명 모두 북한인권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거의 전무해 실질적인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북한인권 전문가인 램코 브레코 교수는 살몬 지명자가 인권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훌륭한 학자지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자리에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지명자의 지원서는 다소 평범하고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며 너무 일반적이어서 북한이란 단어를 인권 상황이 열악한 다른 나라 이름으로 바꿔도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란 겁니다. 브레커 교수는 자신이 살몬 지명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과소평가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현 토마스 오이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같은 부류의 특별보고관을 보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돕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관해 특히 인권 측면에서 계획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후보의 신청서를 보는 게 더 좋았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브레커 교수는 인권 분야에 김정은 정권의 협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새 특별보고관은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기록,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인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 역시 이번 살몬 교수 지명과 관련해 북한이나 사회주의 독재체제 경험이 없고 관련 연구 실적도 미미한 데 대해 우려한다며 이번 지명 배경엔 여성을 배려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엔 전 부차관보 등 여러 전문가는 새 특별보고관이 책임 추궁과 관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게 녹록하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며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가장 심각한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 폐쇄와 탈북민 보호 노력에도 전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뷰의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 평북과 함경도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 25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7도, 낮 25도, 양덕 아침 14도, 낮 25도, 신의주 아침 17도, 낮 23도, 구성 아침 16도, 낮 2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 24도, 강계 아침 14도, 낮 25도, 희천 아침 16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24도, 개성 아침 15도, 낮 27도, 사리원 아침 16도, 낮 25도, 신계 아침 15도, 낮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4도, 낮 24도, 장전 아침 15도, 낮 24도, 평강 아침 12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오전 흐리고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3도, 낮 25도, 장진 아침 9도, 낮 20도, 청진 아침 12도, 낮 19도, 김책 아침 13도, 낮 19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10도, 낮 22도, 김영권 아침 6도, 낮 18도, 삼지연 아침 5도, 낮 16도 예상됩니다. 6월 12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이란은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지역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이 테러 세력과 시리아 불량 정권을 지원하는 한편 공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미국과 우방국 국민과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은 핵합의를 위반하고 핵활동을 재개했으며 탄도미사일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전임 행정부는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핵합의 이행을 위해 이란과 동시복귀를 위해 간접적인 협상을 해왔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직면한 이란으로부터의 여러 도전, 즉 테러 지원, 탄도미사일 개발 등은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한층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란의 핵 개발을 차단하고 이 문제를 테이블에서 치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 몇 주간 풀리지 않는 몇몇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이란 핵 합의에 완전 복귀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 핵 합의 외에 폭넓은 외교적 노력을 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 측이 다른 양자 현안을 논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이란 핵 합의 문제에 합의하고 이행할 수 있다며 이란이 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양국이 동시에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하고 합의를 이행하는 시나리오와 함께 양국이 동시에 복귀하지 않는 시나리오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론 전자를 선호한다며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하고 검증 가능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이를 이룰지 여부는 이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마감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시엄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8일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일부 청사에서 셔먼 부장관과 만나 한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북한의 도발에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한 주민이 처한 인도적 상황과 열악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일관된 협력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8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주권, 번영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포함해 가장 기묘한 국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우크라이나 문제 외에도 경제와 민주주의 복원,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개발, 국제보건 안보,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정상들이 만나는 올해 G7 정상회의는 독일 남부 슐로스 엘마우에서 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이어 28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이란이 핵시설 감시용 카메라 27대 제거를 시작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9일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자국 핵시설에서 27대의 IAEA 감시용 카메라를 제거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IAEA의 이란 핵활동 감시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란 안에 남아있는 감시용 카메라 수가 40여 대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으로 3, 4주 안에 이란에 대한 핵사찰을 재개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란 핵합의를 복원하는 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란은 8일 자국 내 IAEA 핵시설 감시 카메라 2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해군기지에서 8일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새로운 시설 기공식이 진행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타일랜드만에 있는 레안 해군기지에서 창고와 캄보디아 해군 군함을 수리하기 위한 도크 건설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 시설에 대해 중국 해군 주둔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바 캄보디아 국방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중국군의 주둔 가능성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6일 중국이 비밀리에 해당 해군기지에 자국군이 주둔한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일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허용하지 않으면 전 세계 수백만이 굶주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행사에 보낸 녹화 연설에서 그것은 불행하게도 수십 개 국가가 물리적인 식량 부족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조우해의 마리우폴항과 흑해의 오데사항을 포함해 주요 항구를 차단하면서 2천만 톤 이상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전례가 없는 기아와 가난의 파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8일 자국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시 중인 특별군사작전이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영국 BBC와의 회견에서 확실한 것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 누구도 그와 같은 계획을 3일 또는 일주일 안에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관련 계획들은 당초의 군사계획의 기초에 구상됐으며 물론 최전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전술적 변화도 당연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 BOA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